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부르시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120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졸지 마세요. 예. 예. 틈만 나면 말씀 나누죠. 자,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공부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그 글자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읽게 제일 위에 있는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조금씩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교리 문답이 있죠.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이 있고 마지막에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은 성직자들과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문답이고 소교리 문답은 그럼 뭐겠습니까? 예, 아이들을 위한 것이죠. 아이들과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답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저 대소교리 문답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대소요리 문답으로 새로운 문장을 단어를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대소 요리 문답. 요리가 뭔지 아시죠? 소요리가 뭡니까? 소를 가지고 만든 요리가 소요리죠. 그러니까 대요리는요, 대게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 대소 요리 문답. 요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는 요리가 아니고요. 저 요자가 중요할 요자입니다. 중요한 교리를 두 글자로 요리라고 한 겁니다. 저는 저 용어가 사실 마음에 좀 안 듭니다만은 선배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문장을 보면은 저게 뭐지? 대소 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 맞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합쳐서 대소요리 문답. 이 말씀을 대소교리 문답이라고 해도 맞는 말씀이고요. 대소요리 문답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교리, 대소 아주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소요리 문답 중에서 소요리 문답을 배울 겁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 문답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 문답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리 문답은요, 따라서 합니다. 소요리 문답. 또 따르게 소교리 문답이라고 해도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교리 문답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문답하니까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 묻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질문을 탁 던지면은 개념이 잡히면서 답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교리 문답을 다 하고 나면은 개념이 잡히고 선이 명확해지면서 아, 이 선을 벗어나면은 좀 위험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또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갈 텐데 오늘은 제1문항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은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서 한 대답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요, 진리가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진리가 터가 되고 진리가 그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은 진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대변해주는 곳인데요. 여러분, 진리 그러면은 단 한마디로 무엇을 진리라고 그럽니까? 진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에서 명언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단 한 분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진리를 모아놓은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리로 어떤 진리가 담겨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다른 책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만 찾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 교회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진리,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다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진리가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책 바깥에서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갈구하고 닦아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탁월한 철학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형 이상학에 관한 그러한 철학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답은 진리 대신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기 때문에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성경 말씀 이 진리를 잘 수호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를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고 구원의 역사, 진리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그리고 잘못된 교회,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잘 전수가 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지고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 진리가 얼마나 성도들 가슴 속에 잘 박혀져 있고 또 바르게 박혀져 있는가, 이것이 잘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모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녹아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또 얼마나 본받고 있는가를 가지고 가정의 건강 정도를 측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잘 믿고 있는데 자녀가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서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늘 드리는 어르신들은 신앙이 좋아요. 근데 자녀들이 다 엉뚱한 대로 나가 있다면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교회가 통통 빈다면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내 옆에 앉혀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빠르고 바르게 배우는 방법이 바로 교리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내 가슴 속에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뼈대가 세워져 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와 문답, 교리 문답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소교리 문답은 영국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만든 겁니다.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우리 영국에 있는 국민들을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이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넓은 방대한 성경 책에서 뼈대를 찾아내어 가지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151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한 5년 6개월에 걸쳐서 1156번이나 모여가지고 이 151명의 학자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달을 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입니다. 자, 대교리문답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교리문답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성직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소교리 문답은 어린이 및 저기 뭐죠? 신앙의 초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요리입니다.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소교리 문답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소교리 문답이 아주 개념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전체 107개 문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7개 문항을 배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107개 문항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문항부터 38문항까지 여기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있고 39부터 107문항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할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이 성경 속에서 뽑아낸 것이 바로 이 소교리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 문, 이 소교리를 배우고 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개념에 싹 잡히게 됩니다. 이걸 딱 하고 나면은 이단을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단. 이단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단으로 나가면 되겠죠. 이기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자, 1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항에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셔야 잠에서 깹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답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얼마나 멋진 대답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명쾌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최고의 목적, 당신이 살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면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죠. 시 한 편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인데요,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저 시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운 풀을 맺이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 이 시 아시죠? 예, 모르시죠? 김덕임 권사는 왜 오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너무 약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 시를 보면은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운 풀을 맺어, 참 아름다운 그런 농촌의 모습입니다.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구름이 저기가 좋으니까 저리 갑시다, 그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난 여기가 좋습니다, 그 말이죠. 새 노래는 공짜로 듣겠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은 이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강냉이가 익으면은 이곳에 함께 와서 드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왜 사냐건 어떻게 한다고요? 웃지요. 이 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시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절로 이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온하고 욕심내지 않고 거기에 나온 열매를 서로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해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이죠. 네, 마지막 질문,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시인은 정말 멋진 대답을 하나 남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 웃지요. 왜 사냐근 웃지요. 왜 웃었겠습니까? 예? 모르겠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준사님 대답을 내주셔가지고. 맞는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왜 삽니까 하실 때 웃었습니다. 아, 여기서 시인은요,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내 모습, 이게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는 보이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서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도 그냥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그대로 왜 사냐근, 그냥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웃지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문학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참 멋을 줍니다. 또 도움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놈의 인생 못 죽어서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대충 산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인생에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원해서 태어났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결례를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들 중에서 지배적인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포레스트 검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예,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제 별명이 검프였습니다. 왜 금프였냐 하면은 막 달리기를 좋아해서 저는 늘 언제나 거의 달려서 다녔습니다. 뛰어서 다녔습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도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중대 마라톤 선수였고 대대 마라톤 대회 나가면은 이 이상병이 분명히 1등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걸프전이 터지면서 그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제가 특박을 나오지를 못했었는데, 저는 달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 속에 검프가 막 달립니다. 근데 이 영화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어디선가 하얀 깃털 하나가 날아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잘 보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여기에 살짝 앉으려고 하다가 또 바람에 살짝 불어서 또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결국 어디에 탁 안착을 하냐면은 포레스트 검프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딱 벤치에 앉아있는 그 발밑에 이 깃털이 딱 떨어지죠. 그 검프가 그 깃털을 주워서 책갈피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 검프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죽고 죽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합니다만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깃털이 나타나죠. 이 깃털이 나타나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검프에게서 떠나서 다시 어디론가 날아서 가는 그 모습으로 시작도 깃털이고 그리고 마무리도 깃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깃털은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깃털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바람에 따라서 어디에서부턴가 날아와서 그리고 또 어디론가 날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검프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니까 뛰는 것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이 검프가 어느 순간부터 뛰기 시작을 합니다. 수염도 길러지고 옷도 누추해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는 검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왜 달리지 그러다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저 사람은 구도자구나. 저 사람은 무엇인가 구도, 도를 찾고 그 도를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달리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검프의 뒤를 여기저기 한두 사람씩 따라 붙기 시작하더니 많은 때를 이룹니다. 막 달려가다 갑자기 검프가 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프가 멈춥니다. 달리다가 드디어 달리는 것을 멈추죠. 그리고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검프 뒤에 따라와서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쳐다보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달리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검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다닌 것은 그냥 뛴 겁니다. 그거예요. 그냥 뛴 겁니다. 이 영화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우연의 산물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구도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 그 행위들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네, 정말로 인생이 우연의 산물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이 미물과 같은 이 마이크도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이것도 그냥 쓰레기통에 집, 이거 쓰레기통 던지면 안 되죠. 집어 넣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이 컵도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목적이 있죠. 여기에는 물을 담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헌금 조각도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든 이 인간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을 인생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인간도 이걸 만들었는데, 전능하신 그분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든 인간이 정말로 그냥 왔다가 그냥 존재, 가는 존재로, 아니면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로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삽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소교리 문답 1문항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그 답을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 제가 못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를 왜 만드셨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43장 7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막중한,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표현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이 컵이 사실은 조금 무겁습니다.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물질의 무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묵직함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들보다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하면은 어떤 압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야 그러죠. 이야 대단하다. 이 지휘자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서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것과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지휘를 하면요, 여러분 에이 그럴 거예요. 근데 정명훈 씨가 딱 지휘를 하면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아마 볼 겁니다.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를 하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딸려오죠. 그리고는 마지막 지휘를 밤밤밤밤 이렇게 다 끝을 내면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일어나서 막 박수할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묵직한 그 탁월한 무엇인가가 나올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박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탁월함을 넣으셔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그 속에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은 저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죠. 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로 거듭난 성도는요, 저 하늘을 보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박수합니다. 왜 박수합니까? 저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곳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 옆에 서 있는 이분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나무, 그 다음에 지금 단풍으로 울긋불긋 색깔이 들고 있는 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바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웅장하죠? 멋있죠? 두렵죠? 태풍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슈퍼 태풍을 보면요 막 압도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죠.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딱 보면은 와 놀랍다라고 박수도 치고 싶은데 그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박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신 것.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나니까 무엇만 보입니까? 우주 만물만 보이는 겁니다. 자연 만물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방신을 발견을 하죠. 바다를 보면서 용왕신을 발견하고 나무를 보면서 고목신을 발견을 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우주 만물을 보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 하나님. 박수하면서 시작. 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내 백성을 이곳에 오게 하라. 그래서 나를 노래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그 어르신들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라면 한번 보십시오. 예, 졸려 눈도 좀 뜨시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 자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이분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이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분의 눈과 이분의 코와 이분의 귀, 손에 있는 지문, 세포 하나,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하나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이거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옆에 계신 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정말 대단한, 제가 여기 쇼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이라고요. 이분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와, 이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원래 그래야 돼요, 우리가. 원래 우리가 다이제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랬고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 작품이거든요. 내가 만든, 내 능력이 들어가 있는 내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은요,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장 하나, 신장, 신장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손바닥만한, 이 주먹만한 신장 하나, 이거 잃어버리면, 이 기능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가서요, 그 커다란 기계 앞에서 피를 끌어내야 돼요. 그렇게 그 크다란 거 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주먹만한 요 신장 속에 엄청난 기능을 넣어두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아, 하나님!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자, 하나님 못 봤습니다. 핑계 못합니다. 왜?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래서 성경이 충만하면요, 옆에 계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물론 죄악투성이어서 그렇지 않는 모습이 사탄 닮은 게 더 많이 나오지만은, 근데 거듭난 성도, 성숙해가는 성도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고요,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그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 그분에게서 나온 이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맛있는 거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최고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성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쁨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늘 하는 성도는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성도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감사하라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걸 가리켜서 동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관해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세 구절 속에 공통적으로 나눈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개는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찾았습니까? 마지막으로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두 개 뭡니까? 함께와 형통입니다. 함께는 동행하는 것이죠. 함께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더라 그랬죠. 어떻게 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나타내었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노예로 팔려왔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와 형통.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고요. 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감옥에 끌려가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형통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아파도 전쟁이 나도 사업이 망해도 늙어도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소망이 솟아오르고 이 속에는 기쁨이 있고 이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왜 사는가? 왜 사는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문항 답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는가? 예.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아, 나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정을 표출하십시오. 와,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미워 죽겠는 남편이 옆에서도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끌작품이라고 엄청난 작품이라고 박수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남편이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남편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와 형통. 이 두 개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언제나.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기억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